오늘은 레위기 맥잡기 셋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맥잡기로는 25째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레위기는 27장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성경을 펴서 읽다가 보면 가장 먼저 걸리는 데가 어디냐 하면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가 걸립니다. 그 안의 내용은 하늘에 있는 양식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성막의 규례대로 성막을 짓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는 몇 큐브리 수하고, 뭐는 뭐로 하고, 그렇죠? 이런 내용이 자그마치 25장부터 40장까지니까 16장인가요? 16장이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겨우 이제 그걸 이제 극복을 하고 이제 레위기로 딱 넘어가면 레위기부터는 또 우리하고 거의 상관이 없는 무슨 헌물 드리고 짐승 잡고, 그렇죠?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뭐 해갖고 이게 또 27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데서 이제 꽉 막혀도 이게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민수기가 나오면 1장부터 누가 몇 명, 어느 집에서 몇 명, 사람 세는 숫자 세는 게 그냥 또 잔뜩 11장인가가 계속 나옵니다. 그걸 이제 극복을 해야 그 다음부터 이제 스토리가 전개가 돼요. 민수기 이제 11장 넘어가면서부터 신명기 나오면서 스토리가 이제 전개가 되거든요. 인생하고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굴곡이 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레위기를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레위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예수님의 단번 속죄가 무엇인가 이거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말씀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신약성경에서 어느 면에서 교리적으로 가장 풍성한 그런 그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이거든요. 너무 귀중한 말씀. 어느 면에서 로마서는 좀 논리적이고 이렇게 좀 이런 게 있는데, 이 히브리서는 신약과 구약을 왔다 갔다 하면서 구약에 감추어졌던 그와 같은 진리를 이렇게 드러낼 때, 야, 이게 이렇게 심오한 게 들어있구나. 이런 거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제 느낄 수 있는데, 그 느낌의 정도가 뭐에 따라 달라지냐? 레위기에 대한 이해에 따라 달라져요.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헌물을 드리고 제사장이 나오고 속죄일 이런 예식을 드리고, 그다음에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는 일곱 가지 명절을 왜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기본적인 이해, 이 이해가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 신약 성경, 특히 히브리서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에 관한 이와 같은 말씀의 이해가 거기에 이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대속 사역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도 레위기 이제 이해가 이제 필요해요. 그래서 레위기 맥잡기 1번하고 2번에서는 레위기 전체 개요와 함께 둘째 시간에서는 여러 가지 그 헌물을 드리는 내용이 레위기 1장부터 이제 7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태워서 드리는 번제 헌물, 그 다음에 밀가루를 드리는 음식 헌물, 그 다음에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 드리는 화평 헌물,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죄 헌물, 그 다음에 범법했을 때 드리는 범법 헌물, 이렇게 다섯 가지 레위기에 나오는 그런 헌물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레위기 8장, 9장, 10장에 나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제 증언하려고 합니다. 레위기 8장에서 10장에는 이 헌물을 드리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헌물을 드리는 예식을 집행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성경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 그래서 오늘은 집중적으로 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제사장. 자, 유대인들의 그 구약 책의 핵심은 물론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 예배에서 없어서는 안될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어요. 그건 예배를 드리는 장소, 그 장소를 성막이라고 이야기하고, 예배를 집례를 한다.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 침례교에서는 예배, 집례 이런 얘기를 쓰지 않습니다. 집례자 이런 얘기를 예식을 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로교회라든지 장로교회 모체가 되는 천주교회라든지 이런 데는 집례를 해요. 예식을 집행하는 거예요. 우린 예식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예식 집행은 구약 시대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예식을 집행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는 성막과 그다음에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성막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이게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성막이 다 이게 지어진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성막에서 헌물을 드리는 그런 내용이 여기 레위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든 일을 주관하려면 제사장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제사장. 그래서 오늘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고,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도 어떤 일이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제사장이 원래 의미했던 그 의미가 무엇인가? 구약은 그림자와 예표예요. 신약이 실체거든요. 심지어 제사장 체제도 마찬가지다.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제사장, 그 체제는 예표와 그림자예요. 그게 실체가 지금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내용이 뭘 이야기하는가?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부분은 그냥 제가 있는 그대로 낭독하면서 설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공적으로 주관하며, 특히 죄를 속하기 위해 희생예물을 바치는 일을 하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사장. 이 제사장들은 어디서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들 가운데서 취하여 사람들을 위해서 임명을 받아 죄들로 인하여 예물과 희생물을 드린 그런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 정확하게 그렇게 이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제사장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구약 시대를 시대별로 조금 좀 둘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엄밀한 의미의 구약은 모세가 율법 수여를 받은 이후부터 시작된 게 구약 시대예요. 엄밀한 의미로.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됐거든요, 이스라엘이. 그때가 엄밀한 의미의 구약이에요. 그 이전에 2500년간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율법이 수여될 때까지 2500년 동안의 세월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엄밀하게 제사장 이야기할 때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모세의 율법 수여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구약 체계 하에 희생물을 드렸던, 1500년 동안 지속이 됐던 그 제사장 체계에 속했던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 전에는 제사장이 없었냐? 그 전에도 제사장이 있었어요. 근데 무슨 차이가 있었냐 하면, 그 전에는 꼭 레위지파에서도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필요가 없었어요, 그 전에는. 근데 율법 수여 이후에는 제사장 직무가 오직 한 가족에게만 고정이 됐습니다. 한 가족에게. 그래서 이 율법 수여 이전에는 모든 가족과 통치자와 왕의 처다들, 맏아들이 스스로 제사장이 돼서 자기들이 거하는 도시와 또 가족 가운데서 제사장 임무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노아 같은 경우도 노아의 대홍수 이후에 산에서 이제 내려와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짐승들을 취해서 번제 헌물을 드려요. 그럼 뭐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노아를 제사장이라 그러진 않습니다. 다만 제사장 역할을 하는 그런 일을 했다. 그래서 율법 수여 이전에 성경에 공개적으로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그 타이틀을 받으면 나오는 사람은 멜기세덱 하나뿐이 없을 거예요. 멜기세덱, 아브라함 당시에. 그 외에는 물론 모세의 장인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찌됐든 성경에 공적으로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불린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가인이라든지 아벨이라든지 노아, 아브라함, 욥, 그다음에 아비멜렉, 라반, 이삭, 야곱, 이런 모든 사람들도 다 짐승을 취해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신에게 경배를, 이런 일들을 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모든 사람이 제사장은 아니지만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한 어떤 의미의 제사장이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려고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 속박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언약 백성으로 이제 삼아주세요. 이때 이 일을 했던 중재자가 모세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언약 백성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만들게 될 때, 그때까지 아직 제사장이 없었어요. 공식적인 제사장.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5절 가서 보면 젊은 사람들을 선택을 해서 제사장이 임무를 수행하게 합니다. 아직까지는 구약 체계가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 몇몇을 취해서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출애굽기 24장 5절에 이제 나와 있어요.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될때 하나님께서 열두 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 하나를 선택해서 자신의 성막에서 이제 섬기게 이제 하면서 제사장 직분은 레위 지파 가운데 그 가운데서도 누구에게만 아론의 자손에게만 속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론의 자손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제사장이 될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1장에 가서 보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오고 사가랴가 제사장 직무를 수행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그 아들이 지금 침례자 요한이잖아요. 그렇게 나오면 아, 이 사람들은 레위 지파구나. 일단은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에 그 다음에 여기 제사장이라니까 이건 아론 출신, 아론 가문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니까 제사장이 나오면 구약시대에는 다 그냥 레위 지파에 속한 아론의 가문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희생물과 헌물은 오직 아론의 후손에 의해서만 합당하게 이제 드려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집트 탈출을 이렇게 하게 만든 장본인은 모세거든요. 근데 성경 가서 보면 모세도 제사장이었다 그래요. 근데 심지어 모세의 아들들도 그냥 단순히 레위의 지파의 이 자손으로 남았지, 제사장은 될수 없어서 하나님이 이상하게 모세의 형 아론에 속한 그 사람들만 제사장으로 삼고, 나머지 사람은 심지어 모세의 아들, 모세의 후손들도 이 제사장들을 도와주는 레위 사람으로 남도록 하나님 그렇게 고정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규정을 어기고 하나님께 이 향을 드리려고 했던 유다의 우시아라고 하는 그런 좋은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는지 이 사람이 조금 정신이 나갔는지 내가 직접 향을 드리겠다. 이렇게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나병에 걸려서 그래서 결국은 그의 아들이 대신 왕 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일이 이제 그 우시아 왕에게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제사장이 나쁜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은 오직 아론의 집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아론의 집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고정을 해놓으셨습니다. 자, 그럼 왜 레위 사람들을 택했는가? 그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집트를 이제 탈출하게 될 때, 피가 없는 집, 그렇죠? 피를 뿌리지 않은 그 집. 이집트에 있는 그 피가 없던 그런 모든 집에서는 장자가 죽는 그와 같은 일이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죽이고 그 피를 뿌리면은 그 집을 넘어간다고 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집에서는 그 피를 뿌린 그 이스라엘 자손의 집에서는 장자가 죽는 일이 하나도 생기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맏아들은 다 살려주지 않았냐?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민수기 3장 40에서 41절에 이제부터 너희가 하나의 민족이 돼서 나를 이제 섬기게 될 텐데 내가 맏아들을 다 살려줬으니 그러니까 맏아들 하나당 레위 사람 하나씩 해서 바꾸는 걸로 하자. 알겠죠? 그래서 레위 사람은 이제부터는 그 원래 죽어야 했던 그 맏아들을 대신해서 전적으로 나만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민수기 3장 40에서 41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신 이스라엘의 모든 첫 아들을 대신해서 그래서 레위 사람들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다른 일은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일만 하라고 하나님이 이제 말씀해 줬어요. 근데 레위에게 아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게르솜, 고핫, 무라리라고 하는 그런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세 아들 중에서 또 어느 가족만 택하냐 하면 고핫의 가족. 그 고핫의 가족 가운데 아론의 가족을 택해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서도 여기 가서 보면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서도 고핫 가족만 나중에 제사장이 될수 있는 그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나중에 고라의 이 무리들이 반역을 일으키는 그런 내용이 민수기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아, 우리도 레위 사람인데 꼭 너희만 제사장을 해야 되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게. 예. 나도 레위 사람인데 왜꼭 고아세 가족 아론 지파만 아론에 속한 그 사람들만 제사장을 해야 되겠냐고 반역을 일으킬 때 하나님이 누구 손을 들어주세요? 아론의 손을 들어주셔서 제사장 직무는 오직 아론에게만 속한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입증해 주신 그런 내용이 민수기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은 하나님이 이렇게 그 임명을 받은 아주 귀중한 그런 직무를 수행하는 그런 사람인데, 제사장은 등급이 있었습니다. 등급. 그 등급 일반 제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부제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수제사장이 있고, 맨 위에 대제사장이 있고, 그 대제사장은 한 해에 한명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한번 대제사장이 되면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이 대제사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영어로 하이 프리스트, 하나 있는 거예요. 하이 프리스트 밑에 그를 도와줄 참모가 되는 그런 제사장이 있어요. 그거는 수제사장.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도 수간호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Chief Priest가 여러 명이 있어서 이 대제사장을 도와줬습니다. 이걸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면 장관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장관이 있으면 밑에 또 차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부제사장이고 그 밑에 여러 공무원이 이제 있듯이 그런 식으로 구약시대 제사장 체계가 이제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어느 면에서 왕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모든 종교 행사의 우두머리였고, 또 종교 행사와 관련된 모든 어려운 일들을 풀어주는 그런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종교적인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법을 집행할 때 공정하게 하느냐, 정의롭게 하느냐, 이런 것까지도 다 대제사장이 관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 구약시대에 이 율법 시대의 이제 시스템이었습니다. 특별히 왜 대제사장이 중요하냐?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속해야 되는데 그 죄를 개인적으로 속하는 것 외에도 민족적으로 하나님 앞에 속죄를 받아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레위기 16장 17장에 이스라엘 백성의 달력으로 7월 10일 그날 속죄일에 1년에 단한 차례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이 휘장이 있어요. 성막과 그 다음에 성막 안에 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 이 휘장을 이렇게 걷어제치고, 그리고 이 피를 갖다가 이 긍휼의 자리에 뿌림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속죄를 온 민족이 받아야 되는 그런 일이 1년에 한 번씩 열렸는데, 그 일은 오직 누구만 하냐? 대제사장만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만. 그러니까 말 그대로 대제사장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민족적으로 속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게 이제 됐어요.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은 자격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규정 중에 하나가 뭐냐? 아론의 후손 중에서 처녀와 결혼한 사람의 아들이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가서 읽어보면 여러 종류의 그 결혼 모습이 나오는데 이상하게 대제사장에 관한은 꼭 처녀에게서 난 이런 아들이어야 된다. 신체적인 결점이 없어야 된다. 이런 거 이야기하고, 대제사장이 아닌 일반 제사장들 가운데 흠이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희생예물을 드리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구약시대의 규정이에요. 신정 국가 하에서의 규정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못 이해하고 혹시 뭐 목사님이 다리를 조금 전대든가 이러면 목사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는. 그건 구약시대에 가능한, 구약시대의 신정정치 하에서, 율법화에서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 규정 하에서 그런 일이 가능했던 거고, 지금 이 시대에는 신체적인 어떤 결함이 있다, 이것 때문에 목사가 되고 안 돼,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그걸 잘 이해 이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대제사장은 레위 사람들로부터 또 십일조를 받았어요. 그래서 백성이 이제 제사장에게 십일조 가져다주고 레위 사람에게 주면, 또 그럼 그것의 또 10분의 1을 대제사장이 취하는 그러한 영광을 이제 소유하게 됐습니다. 근데 대제사장은 이와 같은 종교적인 그런 의식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일도 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신탁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영어로 오레이클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오라클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우리 옛날에 그리스 로마시나 뭐 이런 데 가면 델피의 신탁에 가서 뭘 물어봤다는 그런 거 있죠? 그게 영어로 오라클이에요. 오레이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통해 직접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특별히 대제사장이 이렇게 의복을 입고, 그 다음에 여기 흉패 이렇게 입고 한데, 이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그런 두 개의 돌이 있었습니다. 이두 개의 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도록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이런 일을 대제사장이 이제 수행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대제사장은 워낙 중요한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자기 가족이 죽어도, 심지어 부모가 죽어도 울수 없어요. 울면 안 돼요, 대제사장은. 하나님께라기엔 완전히 구분이 된 사람이라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그런 일에 이렇게 매일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가족이 죽어도 죽어 있는 그 사람이 있는 것 부정함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이 대제사장이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이런 규정이 대단히 엄격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레위기 8장, 9장, 10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레위 사람들 중에서 제사장들을 임명하시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무슨 일을 하고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임명을 받았나 살펴보시려면 레위기 8장, 9장, 10장을 이제 가서 보시면 되는데, 제사장들이 했던 일을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제단에서 섬겼어요. 짐승을 죽이기도 하고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그런 일들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아, 이 레위기 1장부터 7장에 가서 보시면 헌물을 드리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헌물을 드리는 내용을 가서 보시면 사람이 죄를 짓고 나면 헌물을 가져오잖아요. 그 헌물에 안수하고 헌물을 죽이고 헌물을 조각조각 나누고 하는 일은 제사장이 한게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그 일은 짐승을 가져온 그 사람이 대개 그 일을 했습니다. 피를 뿌리거나 하는 그런 몇 가지 일만 제사장이 이제 감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번제 헌물을 바치는 그 제단에 영원토록 불을 지펴야 돼요. 이 성막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이 앞에 번제단이 있어요. 짐승을 잡아 죽이는. 이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영원토록 불을 지펴야 되는 겁니다. 영원토록. 이 땅에서 영원토록 불을 지펴야 돼요. 또 성소에 가면 금 등잔대가 있는데, 여기도 영원토록 불을 붙이는 거예요. 이게 꺼지면 큰일 나는 겁니다. 또 보여주는 빵을 반죽해서, 그래서 굽고 성소에 이제 금상 앞에 이제 이런 거 가져다 드려야 되고, 안식일마다 이 빵들을 또 바꿔야 됩니다. 또 매주 시작에 제비를 뽑아서 날마다 낮과 밤에 성소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향제단에서 향을 피워야 되는 거, 향도 영원토록 피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는 일이 그냥 영원토록 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제사장은 다른 의복은 다 걸쳐도 되는데 양말이나 이런 거 신으면 안 돼요. 맨발로 서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서서 일을 해야 되는 거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일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구약 시대 제사장은 맨발로 서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한번 히브리서 가서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10장 11에서 12절. 10일에서 12절, 거기 가서 보니까,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을 드리되,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이 사람은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위에는 희생물들을, 여기는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리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았다 그러죠. 그러니까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일이 끝나지 않으니까 계속 서서 있는 거야. 뭐가 없어요? 의자가 없어요. 구약시대 이 성막에는 의자가 없어요. 의자가 있어야 앉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이런 것들이 그냥 적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그 제사장들의 일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끝이 없으니까 계속 짐승들을 가져다 드렸는데, 이 예수님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한번 영원히 헌물을 드리신 뒤에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았다는 거예요. 앉았다는 게 뭐예요? 일이 끝이 났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그냥 단순하게 서고 이런 게 아니라, 아, 서고 앉았다고 하는 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직무를 행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출애굽기 28장에 가서 보시면 제사장이 입어야 되는 그와 같은 옷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하게 이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간 이후에 이 지파들을 열두 지파, 이거다 하나님이 상속 재산을 줬어요. 근데 뭐만 빼고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상속 재산을 주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의 상속 재산이다. 내가. 나 하나님이 너희의 상속 재산이다. 그래서 너희에게는 따로 상속 재산을 주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며 나머지 열한 지파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레위 지파를 먹여 살려야 된다. 제사장은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이제 돼서 헌물 이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때 제사장이 취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헌물을 하나님 이제 주셔서 레위 사람들 십일조를 통해서 또 제사장은 제사장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헌물을 통해서 살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또 동시에 이들이 살수 있는 도시도 이제 허락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기 이후에 가나안 땅 정복 이후에 보면 48개 도시를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지정을 합니다. 48개를 지정해 주세요. 그 중에 6개는 도피 도시. 잘못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사람을 죽이는 그런 어떤 일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생기면 그럼 도피 도시로 도망해서 그래서 살수 있도록 6개 도피 도시. 그 다음에 13개는 제사장들의 도시. 그리고 나머지는 48개 나머지는 레위 사람들이 살수 있는 그런 도시로 하나님이 지정을 해 주십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헌물이 뭐냐면 11조 헌물이었어요. 11조는 말 그대로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니까 나머지 11지파가 이 하나를 먹여 살리라. 이런 의미의 대충 10분의 1 정도 되는 거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10분의 1 드리는 게 의무 강제 조항으로 세금으로 부과가 된 거예요. 이거 드리지 않으려면 죽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공영권 밖으로 나가든지 그거 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같은데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강도질을 한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하거든요. 맞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이와 같이 강제로 부과된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느헤미야에도 가서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느헤미야가 레위 사람들 데려다가 하나님이 일을 다 하게 했는데 느헤미야가 다시 본국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 레위 사람들이 하나도 안 남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 하나도 안 남은 거예요. 왜 그러냐? 사람들이 11조 헌물을 가져다가 레위 사람들 먹여 살려야 이 사람들이 먹고 살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헌물을 바치지 않으니까 레위 사람들이 다 도망간 거예요. 그 어떻게 해요? 다시 바치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일이 되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 그래서 강제로 부과된 그런 세금이지만 이 영적인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신약 시대에도 재정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인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볼때 대충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수입의 한 10분의 1 정도를 드려야만 그래야 이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성경적인 통계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 재산, 재물 중에서 하나님께 한 10분의 1 정도는 드리는 것이 합당치 않겠느냐 하고, 우리 신약 성도들이 강제로 드리는 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일이 수행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이제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헌물, 예물, 희생물 드린 주요 업무 외에도 백성들을 가르쳐야 돼요. 또 논쟁거리를 해결해야 돼요. 또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의사 역할도 했어요. 의사. 어떤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병이 걸렸냐, 안 걸렸냐, 판단은 의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해요?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자, 나병에 걸렸습니다.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 집에도 나병이 퍼지거든요. 이 집에 나병이 있냐, 없냐, 나병이 다 나았냐, 안 나았냐, 이것도 다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정결하다, 부정하다,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냐, 민수기 5장 11절에 31절 가서 보면, 남자가 제사장에 와서, 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제 아내가 바람을 피우는 것 같습니다. 제게 질투의 영이 임해갖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문제도 제사장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제사장이. 이런 일들을 했어요. 질투의 물을 만들어서 이 여인이 마시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그 일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제사장이 판단해 줬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서약하는 거, 부정함에 관한 거, 이런 모든 문제를 제사장이 다루었어요. 또 제사장은 주님의 이름으로 공적으로 백성을 축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약시대 목사들에게 손 들고 뭐, 있을지어다 뭐 이렇게 축복하고 이러는 거, 그거 다 구약시대 제사장이 하던 거예요. 지금 이 시대 목사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럴 만한 권위가 없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건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이 하던 거다. 저 전쟁이 일어나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서 주님께 여쭙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해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거룩한 나팔도 제사장이 부는 거예요. 가서 군대를 응원하는 것도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러 나갈 때도 맨 앞에 제사장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는 말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제사장 없으면 일이 안 되는 그런 체제가 그게 구약시대 제사장 체제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성막이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그런 시절이 있다가 나중에 이제 왕국이 형성이 되면서 이제는 성막을 이리저리 옮겨서 이렇게 따로 이제 해체하고 그럴 필요가 없게 되니까 다윗의 간구로 인해서 솔로몬 때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집이 고정이 되는 그런 일이 생겨요. 이렇게 고정이 되다 보니까 옛날에는 성막을 해체하고 다시 세우고 막 이거 다 메고 다니고 이런 일이 필요했는데 그런 일이 이제 필요치 않잖아요. 이렇게 돼서 제사장 이를 24개의 계열로 나누었습니다. 다윗 시대에 이렇게 돼서 1년에 한 52주쯤 이렇게 되면 이게 이 사람들이 반년에 24번 들어가, 한 주씩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무교절, 그 다음에 오순절, 장막절, 이때는 제사장들이 다 모여서 일을 처리하고, 또 나머지 반년, 그 반년에 한 주씩 이렇게 들어가서, 계열마다 하나님께 섬길 수 있도록, 그러한 체제를 이제 다윗이 만들어 놓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이 이렇게 여러 가지 역할을 했는데, 이것이 도대체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냐. 구약시대 제사장은 그림자와 예표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 그걸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돼요. 그 실체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날마다 서서 헌물들을 끊임없이 이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뭘 하기 위해서? 죄들을 제거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했는데 실제 죄들 제거는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근데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단한 번, 영원히 헌물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왕좌 오른편에 앉으시잖아요. 이렇게 해서 예표와 이 실체가 이렇게 매칭이 되는 그런 일이 생겼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제사장이 됐느냐? 예수님은 어떤 계통을 따르냐? 제사장 계통이 두 개가 있다 그러죠? 히브리서 가서 보니까 하나는 아론 계통의 제사장이 있어요. 그건 땅에 있는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은 그 제사장이 될수 없어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그와 같은 제사장으로 영원무궁토록 하나님이 제사장을 삼으셨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히브리서 7장에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또 특별히 구약시대 가서 보시면 거기 이스라엘 백성하고 선민과의 관계를 맺으시면서 내가 너희를 제사장 왕국으로 삼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말 그대로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이 땅에 많은 민족들이 있어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이 있고 여기 백성이 있으면 중간에 서서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잖아요.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이 땅에 많은 민족 있잖아요. 그 많은 민족들하고 하나님 사이에 중간에 서는 제사장 민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하나님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출애굽기 19장 6절에 나오고 사도 베드로는 이와 동일한 개념을 다시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신약 시대에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영적인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제사장. 같은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전서 2장 5절, 9절, 계시록 1장 6절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시대에 우리 자신은 다 살아있는 영적인 헌물을 드리는 영적인 의미의 제사장이에요. 저와 여러분 제사장이에요. 영적인 의미의 제사장. 그렇거든요. 진짜 제사장이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의 제사장이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우리의 사정을 아뢰 수 있는 그와 같은 특권을 가진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통해서 대제사장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영적인 제사장이에요. 이걸 잘못 이해하고 교회 안에 실제 제사장을 두면 그러면 그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다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근데 그걸 잘못 이해하고 교회에 어떤 사람을 제사장으로 실제로 삼으면 그러면 그 교회는 구약 교회고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어떤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 제사장 없습니다, 이 교회 안에. 이게 지금 있는 교회가 로마 가톨릭 교회예요. 그 교회는 뭐라고 그래요? 제사장이라고 부르잖아요. 프리스트라고 부르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러한 제사장이 있는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신약교회, 예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에 있는 제사장은 영적인 의미에 하나님께 직통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의 제사장만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목사는 제사장이 아니라 목양자예요. 양을 먹이는 목자다. 여기는 건물이에요. 이거는 강당입니다. 예, 이거 제단이라 그러든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거룩한 제단에 왔다. 사실은 아니에요. 이거 제단 아닙니다. 그냥 강단입니다. 강단. 그렇죠? 이거. 예, 성전 이런 거 아니에요. 강당이에요. 이건 강단. 이거는 강당. 아시겠죠? 영어로 오디토리움이에요. 미국 사람 오디토리움이라고 그래요. 강당이에요. 강당. 이거는 강단. 알겠죠? 예, 제단. 예, 그다음에 성전. 성당 이런 거다 그건 구약적인 개념이고 신약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 직통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영적인 제사장이에요. 영적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의 모든 영적인 문제는 1차적으로 내가 진다.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남편과 아내가 지는 거지. 자, 아이가 아파요. 목사를 불러와야 돼요? 아니에요. 어떻게 본인이 기도하면 돼요. 본인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되는 거지. 꼭 목사를 데리고 와야 뭐가 되는 걸로 생각하는 거. 예, 그게 구약식 생각이다. 어려운 일이 생기고 온 교회가 같이 기도하고 목사 그거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이 조그만 거 이거 사사건건 다 목사가 개입을 해야만 문제가 풀릴 걸로 생각하는 거 그걸 버려야 된다는 그거 아닙니다. 그런 의미의 제사장이 아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사장 이야기를 다 끝난 다음에 놀라운 일이 예, 레위기 10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자, 레위기 10장에 가서 보니까 이상한 일이, 레위기 이제 제사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너무 기쁜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10장 1절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각 자기의 향로를 가져다 그 안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놓되 주께서 그들에게 드리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이상한 불을 그분 앞에 드렸더니 불이 주로부터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주 앞에서 죽으니라. 지금 여기 8장, 9장에서 제사장을 성별해갖고 지금 제사장을 삼았단 말이에요. 제사장을 지금 삼은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나답과 아비우는 아론의 아들들로서 이제 이두 사람 중에 하나는 누가 되냐? 대제사장. 아론의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될 사람이에요. 여기 출애굽기 24장 가서 보면 아론과 함께 모세와 함께 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이 나답과 아비우가. 그렇죠? 율법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면 죽는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어느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나답과 아비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상한 불, 낯선 불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상한 불을 드렸다는 거. 그래서 즉사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게 제사장 성별해서 제사장 위임하자마자 가장 중요한 두 인물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여기 10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8절에서 11절 가서 보니까 주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나 혹은 너와 함께 내 아들들이 회중의 성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니 그것은 너희 대대로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여기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이상한 불을 드렸는데 맨정신으로 그렇게 드리진 않았다는 거예요. 술 취해서 앞뒤 문맥상 이거 봤을 때 술에 취해서 해롱해롱 이렇게 되다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이상한 낯선 불을 하나님이 규정한 대로 그 불을 거기서 불을 가져다 드려야 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불을 들이다가 즉사하는 그런 일이 생겼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저와 여러분 영적인 제사장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정신이 올바라야 된다. 정신이 올바라야 돼요. 정신이 똑바로 된 상태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이 경우엔 지금은 뭐 그렇게 즉사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받지 않는 그런 예배를 드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여기 나답과 아비오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집트를 떠났잖아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목사예요. 목사.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도 하나님의 명령을 스스로 어기게 될 때, 이 명령이 중대하고, 특히 지도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어기는 게, 이게 되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우습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신약 시대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여기 지금 교회가 막 형성이 되려고 하는데, 와서 성령님을 속이는 그런 일을 그냥 내버려두면, 그때부터 그냥 계속 속여도 사람들이 그냥 되는가 보다 하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았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즉시 하나님이 죽이시죠. 그런 일이 지금 여기에도 이제 생기게 되는 거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하나님이 참고 참으시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참으실 수 없는 그와 같은 죄를 짓게 될 때는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이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하면서 잠깐 술, 담배에 대해서 또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거 듣는 분이, 처음 듣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자, 이거 술, 담배 죄냐. 죄라면 음행죄, 또 살인죄, 동성애, 뭐 이런 거와 비교해서 경중이 어떠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술에 대한 성경의 입장은 부정적입니다. 술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고 성경이 누누이 이야기해요. 가장 먼저 죄를 지은 게 창세기 9장에 나오는 노아거든요. 포도주를 먹은 이후에 해서는 안될 것과 같은 일을 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잠언 20장 1절 또 31장 4절 이런 데 가서 보면 조롱하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사람을 수치로 이끄는 것이 포도주다, 술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잠언 31장 6절에는 죽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주라 그랬어요. 너무 고통이 심하고 정말 너무 힘든 일이 생겨서 고민이 되고 이런 사람들에게만 일시적으로 어떤 마취의 효과 이런 걸 주기 위해서 술을 먹으라고 이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와인을 포도주를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 나눠주기도 한거 아니냐? 그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와인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이게 두 가지 뜻이 있다 그래서 1차 단어는 포도즙이에요. 포도즙. 그래서 와인 프레스 하면 와인을 집어넣는 그런 틀이거든요. 그럼 포도를 집어넣으면 포도즙이 나와요. 그러니까 포도즙 틀이라야지 포도주 틀은 아닌 거예요. 포도를 집어넣으면 뭐가 나옵니까? 짜면은 포도즙이 나와요. 그래서 와인 프레스 포도즙 틀이에요. 포도주 틀이 아니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와인은 거의 대부분이 다 포도즙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축복의 어떤 상징이 빵과 포도즙이에요. 빵이 넘치고 밀가루가 넘치고 포도즙이 넘치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복받은 그와 같은 표징이거든요. 그래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갖고 나온 것도 빵과 포도즙이에요. 포도즙.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가나 혼인 잔치에서 만들어 주신 것도 포도즙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기억을 하면서 주의 만찬에서도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그와 같은 그 포도. 그 뭐야? 포도 주스 아니면 포도 즙을 사용한다. 자, 그래서 성경이 술 마시는 거 여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많은 경우 술 마시는 게 죄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술은 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옛날에는 이 이야기를 남자들에게만 했는데 요새는 우리 여자들이 더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 학교도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보면 여자들이 더 해요. 네. 그래서 술 마시는 건 죄다. 남자, 여자 모두에게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 원치 않는 거예요. 그렇게 일단 이야기하시고, 담배. 담배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듯이, 커피나 차와 같이 중립적인 기호식품이에요. 담배는. 그 안에 이제 좋지 않은 니코틴이 이제 들어있는데, 참 이게 문제가 요새 굉장히 심각해요. 엊그제인가도 뉴스에 지금 나오는데, 미국 같은 경우, 전자담배가 요새 그렇게 유행을 하는데 그 안에 마약을 집어넣고 펴갖고 엄청나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옛날에 담배를 피울 때는 거기다 마약 넣고 이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전자담배를 넣고 하다 보니까 거기다가 이제 여러 가지 섞어갖고 하니까 그냥 아이들이 정신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사실은 이거 자체가 무슨 죄다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건데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하면 안 되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잖아요.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에 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이런 차원에서는 안 하는 것이 좋다. 한번 담배 피우시는 분, 이 호주머니라도 가서 보세요. 그냥 냄새 나고 아기들 있고 그런데 그 담배 피우면 안 되잖아요. 더더욱 요새 뭐 대기업에 좀 임원이 돼야 되겠다든가. 그래서 이 글로벌 기업의 임원이나 뭐가 되겠다고 하면 담배 피면 일단은 그 자격이 안 되잖아요. 자격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합니다. 이 다음에 원숭이 노릇 안 하려면 담배 끊어라. 다 이렇게 조그만 방에 들어가서 사람들 다 보는데 거기 가서 펴야 되니. 그렇잖아요. 거기 케이지에 갇혀서 그러면서 이거 하고 있으니. 그게 어떻게 창피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삼성전자고 어디 임원 되려고 하면 일단은 담배를 안 펴야 된다. 글로벌 스탠다드. 어디 가서 한번 봐라. 담배 피는 사람이 그게 있나? 없어요. 우리 학생들, 대학원 아이들도 미국으로 한번 데리고 가요. 그럼 머리 이렇게 기르고 하다 와서 다 자르고, 그리고선 담배 이런 거 스스로 가서 느끼니까 가서 무슨 석사를 한다, 무슨 박사를 한다, 무슨 연구소에 담배, 이런 건 없습니다. 정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상식적인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해서는 안될 그런 일이기 때문에 지저분하고 돈 들고 지금 미국 같으면 담배 한 갑에 10불이에요. 만 원. 한 갑에 10불. 그거 피울 수 있겠어요, 그게? 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게. 30일 피우면 300불인데 30만 원한 달에. 건강 망치지, 돈 들지, 애한테, 그렇죠? 좋지 않은 영향 주지.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있기 때문에 담배를 우리가 하지 말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가서 보시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권능 아래에도 놓이면 안 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술이라든지 담배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섹스라든지 어떤 그러한 그 파워 밑에 놓여서 거기에 끌려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하면서 오늘 나답과 그 다음에 아비우 이야기를 할때이 제사장도 술 취하고 그러고 가서 다른 불을 들이다가 즉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신약성경은 그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졌으니 이 약속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이 약속들을 가졌은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성숙한 그런 성도가 되면 좋겠다. 자, 그럼 실제적인 얘기 하나만 할게요. 그러면 술 마시면은 교회 오면 안 되나? 술 마시면 또 담배 피면 더 많이 오셔야 돼요. 더 많이 오셔야 됩니다. 술 먹고 담배 하면 얼마든지 오셔도 돼요. 그런데 술 담배 한다고 손가락질하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왜 그러냐? 우리 마음에 있는 죄가 그것보다 더클수 있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가지고 주초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내가 안 해야 되겠다. 또 구원 받으신 분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이거 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또안 하시는 분도 저거 하니까 저 사람 믿음이 아주 형편없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스펄전 목사님도 담배를 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피고 안 피고 이거에 의해서 믿음이 많고 적고가 결정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나타난 어떤 것에 의해서 사람을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일은 우리 교회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떤 분이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담배 피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좀 화장실을 좀 따로 흡연실을 하나 좀 마련해 주면 어떻겠냐. 목사가 왜 그런 걸 생각을 안 하냐. 또 그런 분도 있어요. 그래서 실족해서 나가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제가 못 만들어요. 그건 조장하는 일에 제가 가담을 하는 건데, 그 일은 안 되죠. 오시는 건 괜찮아요. 밖에 뭐 옥상 가서 피시든 어디 가서 피시든 그거는 제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흡연할 수 있는 뭐 화장실을 따로 만들어드리고 이런 일은, 그 일은 제가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일, 이거 가운데 더러운 것은 안 하는 것이 좋고, 이제 하신다 해도 그것 자체가 정말 뭐 구원받지 못, 이런 무슨 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일단은 먼저 구원받으시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거 내가 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온 가족의 기쁨을 주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